고린도전서 13장 13절 한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오늘 설교를 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기 위해서 저의 간단한 이력을 설명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72년을 좀 살아오는 중이고요. 자식 노릇을 71년 동안 해왔고 남편 노릇을 45년 또 설교자 노릇을 45년 해봤습니다. 부모 노릇도 45년 해왔고 또 할아버지 노릇도 이제 한 15년 해왔습니다. 40년 동안을 한 교회에서 설교했는데요. 제가 목회할 때는 일주일에 세 번은 꼬박꼬박 그것도 45분 수업식으로 45분짜리 설교를 주일 두 번, 수요일 날 한 번, 세 번을 꼬박꼬박 했던 세대입니다. 그래서 40년을 설교했으니까 한 6천 번을 45분짜리 박영선 목사처럼 28분짜리가 아니고 45분짜리 설교를 6천 번을 했어요. 엄청나게 했죠. 또 그것도 한 교회에서 40년 가까이 있었으니까 설교를 하더라도 이것저것 다 해봤습니다. 신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소위 그때는 강해 설교를 제가 배웠는데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결국은 신구약 성경을 다 읽으면서 설교를 다 마쳤습니다. 한 구절 빠진 데 없이 계시록까지 다 설교했습니다. 주일날 오전에는 요한복음을 가지고 또 오후에는 로마서를 가지고 수요일날에는 창세기일 이런 식으로 신구약 성경을 다 설교했습니다. 또 그것도 시간 남아가지고 또 이제 조직신학 가지고 설교한다고 각 조직신학 각 편마다 20과씩 정해가지고 2014 조직신학 7권을 140회에 걸쳐서 또 조직신학 설교도 했습니다. 그래도 또 시간이 또 남아가지고 웨스트민스 신앙 고백을 또 다 강해 설교를 또 했습니다. 그래도 또 시간이 남아가지고 또 신구약 성경을 가장 잘 알려진 인물 설교를 해서 신구약 성경에는 웬만한 인물들을 전부 다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아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사도신경 강해 뭐 기타 주제별 뭐 상황윤리 또 산화제한 그 다음에 겸손 온유 뭐 이런 등등의 하고 싶은 주제에 내가 하고 싶은 모든 말을 다 했습니다. 엄청나게 설교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 될 때까지 6살 때부터 예수 믿었으니까 목사 제가 개척교회를 한 것이 28살 때니까 한 22년 동안 설교 듣다가 설교자가 되어서 이제 은퇴해서 이제 말년에 한 6년 동안 이제 설교 듣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설교도 27, 8년 듣고 설교도 한 40년 했는데 깨달은 마지막에 얻는 결론이 내가 이렇게 수많은 설교를 했는데 이제 오늘 설교가 나의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번 설교가 남포교회 설교가 내 인생의 마지막 설교다. 더 넌 내일 죽을 거다. 그러면 무슨 설교를 할까?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 무슨 설교를 나는 하고 싶은가? 그 생각을 한 몇 년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저 얻은 결론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결론을 얻었어요. 6,000편의 설교를 하면서 뭐 기록된 것만 해도 지금 남은 한 2, 300편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다 보면서 이건 뭐 어떤 분은 그래도 40년 설교했으니까 설교집 하나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교인들이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하는 거라고 좀 알려주기 위해서도 설교집 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들다 봐도 남길 게 없어요. 이거는 나만 한 줄 알았더니 박영선 목사가 벌써 했고 이 은혜는 이 말씀은 나만 깨달은 줄 알고 참 신기하다고 했는데 뭐 수십 명의 목사가 먼저 다 해놨고 뭐 설교는 낼 게 없어서는 그걸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혹 죽은 다음에 혹시 우리 자식들이 또 남길지 몰라도 아무튼 결론은 오늘 남포교회 설교가 제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혹시 다음에 오면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 덜 중요한 설교 하게 될 겁니다만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잘 아는 것처럼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항상 있을 것인데, 영원히, 영원히 있을 것이 무엇인가? 믿음도 영원하고, 영원히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소망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한데, 그 중에 제1은, 그 중에 제1은, 뭐 영어 성경이나 중국어 성경, 요즘 제가 중국어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보면은 제1이 아니고, 첫째, 둘째, 셋째, 제1이 아니고, 제일 큰 것은, 믿음도 크고, 소망도 크고, 중요한데, 그 중에 가장 크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물론 순서적으로 봐도 제일 첫째가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은 단호하게 사랑이라. 사랑이라. 그 중에 사랑이라. 믿음보다도 더 크고, 소망보다도 더 중요하고 큰 것이 사랑인데, 그걸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 그 사랑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다. 사랑이 제일이다. 그 전에 남포교회 그 홈페이지 보면 이렇게 말하면 한 분 정도는 아멘 했는데 그분이 아마 이사 가신 것 같아요. 아멘, 이 정도 해도 아멘 하는 거 보니까 아마 그분이 이사 간 것이 틀린 것 같아요. 혼자 아멘 하다가 너무나 지쳐가지고 아마 딴 곳에 가지 않았을까 추측이 됩니다만. 아무튼 사랑이 제일이에요. 사랑이 제일이에요. 사랑이 제일 크고 제일이니까 거기 따라서 그 말이 될는지 몰라도 교회에서 누가 제일인가, 누가 제일 큰가, 누가 가장 위대한가. 믿음 좋은 사람, 항상 희망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이 아니고 그 사람들도 크지만은 교회에서 가장 큰 사람은 누군가, 가장 위대한 사람은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위대하다 이 말이에요. 믿음 좋은 교인도 있겠지요. 항상 미래를 밝게 보고 능동적으로 항상 정말 파워가 넘치게 사는 분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보다 더 남포교회에서 위대한 사람은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 딴 것 같으면 아멘입니까? 할 텐데 아멘입니까? 물어봤어도 아멘 안 하면 서로 무안하니까 안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사랑이 제일인가? 그 많은 주제, 그 많은 제목을 두고 왜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랑이 가장 위대하다고 했는가? 저는 좀 논리적으로 뭐 증명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왜 제일인가를 성경 구절을 몇 개 들어서 한번 증명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이 왜 제일인가? 첫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제일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의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런 말도 있긴 합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말이야말로 정말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말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을 한번 표시해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8절 391쪽 시간 전략상 제가 읽겠습니다. 찾은 분은 같이 보시고요.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누군가? 바로 사랑이라. 바로 사랑.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당연히 사랑이 뭔지를 모르고요. 사랑이 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박사님이라도, 신학 박사님이라도 사랑을 모르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그런 말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더 잘하는가, 누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가, 더 사랑을 잘하고 더 사랑을 많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잘 아는 사람이라는 말도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또 16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요.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사도요한이 하신 말씀인데 제가 이런 말할 때마다 과연 모든 성도에게도 통하는 말인가 의심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는지 믿고 있는지 의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교인들이 사랑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누구시에요?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누구신가? 바로 사랑이라면 바로 사랑. 그러므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뭔가?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 거한다는 말은 사랑 안에서 산다는 말이에요. 항상 사랑을 먹고 마시고 사랑 속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고 서로 사랑하면서 이야기하고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 그게 사랑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거한다는 말이 울타리 쳐놓고 가만 앉아있는 게 아니고 거한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도 사랑하는 사람 마음 안에 거하신다며 사신다 이 말이에요. 신비 중에 최고의 신비 체험이 무엇인가? 고대로부터 최고의 신비 체험, 신비가들이 추구했던 신비 체험은 신인합일,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 모든 신비 체험의 최고였습니다. 그걸 다 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신인합일의 그 최고의 신비 체험은 누가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서로 사랑 안에 하면서 사랑하면서 살 때에 그 지극한 신비 체험을 빌어서 할 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얼마나 사랑이 중요합니까? 날마다 하나님 부르짖는 내가 하나님을 믿사오며 하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하는 그 하나님이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제일입니다. 사랑이 가장 큽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제일이고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둘째로 왜 사랑이 제일인가? 성경 전체, 신구약 성경 전체의 주제가 사랑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이 제일 큽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사랑이 제일 위대한 것입니다. 성경 전체 주제가 뭐라고요?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건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해설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잘 안다고 자부하는 한 바리새인이, 또 성경 전체를 지키고 싶은 마음을 가진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 선생님이요,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어느 계명이 제일 크고 제일 위대합니까? 물어보실 때 예수님이 아주 간단하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와 똑같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선지자와 온 율법의 강령이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란 말은 그 당시는 말하면 성경 전체란 뜻입니다. 성경 전체의 대주제가 무엇인가? 성경 전체가 다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가? 성경 전체 그 많은 교훈이 다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는가? 사랑하라는 말에서부터 출발했고 사랑하라는 그 말에 기초가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 사랑하라는 말에 모든 성경이 다 관련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 전체의 주제가 핵심이 사랑하라는 것이다. 우린 성경을, 신구약 성경을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 혹은 가장 유력한 규범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신구약 성경을 정말 성령으로 감동한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성경의 주제가, 그 성경의 핵심이, 그 성경의 가장 중요한 그 알맹이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고 말씀했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3장 8절부터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그리고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율법하면 사랑과 관계없는 것처럼 많이 인식되고 있지 않습니까? 법이라는 말 자체가 사랑하고는 뭔가 어울리지 않는, 사랑하고는 뭔가 좀 대적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실제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보면 그런 느낌이 또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저는 헬라어를 잘 모릅니다만, 사전 찾아볼 정도입니다만, 예수님 마지막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셨는데 마지막 다 이루었다는 말과 이 말이 같은 단어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아닐 수 있습니다. 헬라어는 어미 변화가 많아서 같은 단어인지 아닌지 보통 사람은 잘 알지 못하는 것도 있는데, 아마 제가 추측하기에는 같은 단어인 것 같은데, 아무튼 다 이루었느니라.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소원은 율법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율법을 다 잃어버릴 수 있을까? 율법을 다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 보일 수 있을까?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이 그들의 목표고 꿈이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성경은 간단하게 남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다 이루는 길이다. 주님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죽을 때 내가 다 이루었다 하고 마지막 한마디 외치고 죽을 수 있으려면 사랑해야 돼요. 열심히 사랑해야 돼요. 그것도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구절에도 뭐 여러 가지 십계명이 다 있지만은 그 계명이 다 어디 있는가?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말씀 속에 다 들었다 이 말입니다. 또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사랑의 소극적인 모습인데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이웃사랑인데, 근데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의 완성. 율법을 완성하는 길, 율법을 다 지키는 길, 율법을 다 이루는 길이 무엇인가? 이웃을 내 몸처럼, 내 자식처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율법을 다 이루는 길이다. 그런 뜻입니다. 평범한 사람이 볼 때는 그냥 단순히 저는 그렇게 이해됩니다. 또 뭐 신학자님들은 또 이 말씀을 또 어떻게 또 막 비비고 올렸는지 몰라도, 자원의 평범한 사람이 볼 때는 자원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을 다 이루는 길입니다. 또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 야고보서 2장 8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은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거든요. 성경을 그냥 뭐 어느 성경 몇 장 몇 절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는 말 자체가 예수님이 성경 전체 주제가 사랑이라는 말과 다 연결되는 말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데요. 아무튼 성령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 법이 무슨 법이라고 했습니까? 최고의 법이다. 최고의 법이라 그래. 최고의 법. 영어 성경 보니까 로얄로, 로얄로. 저는 로얄 하면 로얄 그 꿀밖에 모릅니다. 로얄 제리밖에 모르는데 아무튼 로얄 하면 굉장한 거지 않습니까? 왕이든지 황제든지. 중국 성경 보니까 지존적인 법, 지존적인 가장 존귀한 법, 가장 높은 법이 무엇인가?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것이 왕적인 법, 황제의 법이라 이 말입니다. 좀 더 풀어 말하면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성경 전체의 법을 뭐 613가지인가 18가지로 이렇게 구별했다고 해요. 다 추려가지고 성경 전체의 법을 다 종목별 주면 613가지쯤 될 거다 그랬다고 그래요. 가령 그것이 맞다 그러면 613가지 법 중에 하나, 왕을 뽑자, 대통령을 뽑자 그럴 때 누구를 뽑아야 되는가? 당연히 그 많은 법 조문 가운데, 말씀의 구절 가운데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을 왕으로, 황제로 추대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황제가 될 만한 법, 우리가 황제를 섬기듯이, 황제를 참 높이듯이 우리가 가장 높여야 될 성경 구절, 말씀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이다 이 말. 당연히 이 말씀이 대통령으로 뽑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죽어도 종신 대통령으로 뽑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해요.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고, 사랑이 가장 크고, 사랑하는 사람이 제일이고,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사랑이 왜 제일인가? 사랑이 왜 제일인가?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서 고린도전서 12장 12장 3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더욱 큰 은사가 무엇인가? 이웃사랑에 가장, 이웃사랑에게 가장 효과적인 은사가 더욱 큰 은사예요. 더욱 큰 은사가 뭔가, 제 3의 은사가, 여기 말하는 익명의 은사가 무엇인가를 연구할 필요도 없이 제가 아는 바로는 앞에는 많은 은사가 있고 앞에 많은 직분자가 있지만은, 직분자가 있지만은 가장 큰 은사가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관계된 그런 은사를 구하라 이 말이에요. 뭐 내가 좋고 내 기분 좋고 내 이름이 올라가고 내가 남에게 알려지는 그따위 그런 은사 말고, 그리고는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직분자가 어떻게 직분을 수행하는가,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내가 좋은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좋은 길을 알려주리라. 그런 뜻으로 저는 이해되는데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가? 사람 노릇하고 직분 노릇하고 은사를 활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가장 성경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길이 뭐라고요?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을 위한 길이 무엇인가? 사랑하는 거예요. 괜히 무슨 여성동화, 여성중화 보고 남편을 조절하는 법, 남편을 뭐 움직이는 법, 그 맨날 배워야 할 거예요. 남편이 그 몇 개 배워갖고 한다고 됩니까? 남편 무슨 뭐 여자든 남자들이 단세포로 하는데 남자가 단세포가 아닙니다. 얼마나 보고 단세포가 철학합니까? 단세포가 이렇게 설교합니까? 그거 엉뚱한 소리 이상한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그거. 남자가 볼 땐 여자가 단세포 같아. 맨날 똑같은 거 맨날 그대로. 아이고 저거 더 단세포. 말은 안 했어. 요즘 시대가 험악한 시대에서 감히 여자들 단세포로 말했다가는 제명에 죽지 못해서 말은 못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 많은 방법. 뭐 남편을 뭐 조절하는 방법, 아내를 조절하는 방법, 뭐 아이를 기르는 방법, 마지막 최고의 법은, 그리고 모든 그 방법을 운용하는 최고의 방법은 뭔가? 사랑으로 하라. 사랑으로. 사랑을 가지고 하고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뭐 사랑하면 벌은 나빠진다. 벌은 나빠진다. 벌은 나빠진다. 아니에요. 사랑 안 받아서 벌은 나빠지고 사랑이 부족해서 문제가 생기지. 어떻든 간에 사랑받은 사람은 다 좋아집니다. 행복해집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목사가 목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사랑으로 목회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목회. 제가 은퇴한 다음에 후배들이 목사님 후배들에게 무슨 마지막 마지막은 아니고 뭐 경험담아 뭐 추구할 일이 있습니까? 하면 제가 하는 게 사랑 목회라고 사랑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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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좀 들으라고 사랑의 목회 경청의 목회 좀 교인들 말 좀 들으라고 우리 교회가 왜 부흥하지 않는가 어떻게 하면 부흥하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있지만 왜 우리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목사보다도 성도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니까 성도들 왜 우리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가 좀 들어보라고 말 못해서 그렇지 성도들은 그 이유를 알고 있을 가능성이 훨씬 많으니까 경청의 목회를 하라고 했는데 그냥 말 들을 것 같지 않아요 목사 되면 말 하려고만 하지 들려고 하자니까 제 경험상 이 나이 되도록 내가 그런데 뭐 요즘 애들이 애들 아니고 요즘 젊은 목사들이 듣겠습니까 나는 말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나는 설교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뭐 그런 사명 갖고 목사니까 경청의 목회라는 말을 잘 들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장관이 듣든지 말든지 믿든지 말든지 좀 들으라 그래 들으랍니다 가장 좋은 길은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 이익관계 때문에 다 고민하지 않습니까 우리 고민의 90%는 사실 돈 문제 무슨 건강 문제가 아니고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다 괴롭지 않습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를 잘해서 너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나도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제일입니다 또 사랑이 왜 제일입니까 뭐 28분 다 할 때도 이것만 해도 안 되는데 저 시기가 막 지나가고 있어서 아무튼 좀 간단하겠습니다만 오늘 보면 13장에 봐도 13장에 뭐 두 가지 말이에요 2절 보면은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하지 않으면은 사랑이 없으면 사랑하지 않고 살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I am nothing 너도 아무것도 아니야 너 사랑하지 않지? 너 사랑하지 않고 사지 뭘 따지고 뭉치고 뭐 그러지 너 아무것도 아니야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고 사면 너 인생이 헛수고야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헛수고라 이 말이에요 내 인생이 내 삶이 헛수고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인생이 정말 의미가 있고 보람되려면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좀 절제하고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먹겠습니다. 그럼 사랑이란 게 뭔가? 이제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성경에 사랑하라 할 때는 거의 다 하나님이 사랑하라. 할 때는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사랑하라 할 때는 거의 다 이웃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자신의 입으로 나를 사랑하라는 말은 별로 기억이 안 나요. 기억 안 나요. 너희들끼리 사랑하라. 너희들끼리 사랑하라. 그래서 이해가 돼요. 아버지의 마음을 만드신 아버지의 마음의 온천이신 하나님이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이들 보고 야 할아버지 사랑하라. 아버지 사랑하라. 이놈들아 아버지께 영광 돌리라. 네 인생의 목적은 아버지 영광이니라. 저는 차마 그렇게 말 못하겠어요. 그러면 야, 아버지는 숙은 이기주의네 전부 다. 왜 우리를 낳았어? 지가 영광받으라고 낳았어? 아, 그럴 것 같아서 차마 말 못하겠어요. 지들이 야 아버지 은혜를 갚자. 아버지께 영광 돌리자. 지들이 그런 몰라도 내가 그렇게는 말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물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대요리문도 일부 부분 인생에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마땅하면서도 그런 설교 한 100번은 넘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그럴까 하나님 맨날 야 내게 영광 돌려 내게 영광 돌려 내게 영광 돌려 밤낮 그러실까 밤낮 그거 하면 스트레스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아버지 노릇도 45년째 할아버지 노릇도 15년째 오는데 하면서 아버지 노릇하고 할아버지 노릇하면서 마음에 내 아이들에게 내 삼남매와 내 명의 손자들에게 바라는 것은 뭔가 결국 그거예요. 아버지 마음, 할아버지 마음, 너희들 서로 자유롭게 지내. 너희들 잘 살아. 너희들 즐겁게 살아. 너희들 즐겁게 살고 서로 사이좋게 살고 서로 웃고 떠들고 서로 도와주고 그것이 내게 영광이고 그 암흑의 자식이 암흑의 아이들이 참 사이좋게 잘 지낸다. 그것이 아버지의 기쁨이고 할아버지의 기쁨이고 할아버지의 바람받고 할아버지의 영광 돌린 길이다. 아버지의 영광 돌린 길이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감히 제 마음과 하나님과 마음이 같다고 하면 또 벌떼처럼 일어날 사람도 있어서 말 못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제 심정은 그래요. 제 심정은. 서로 사랑해요. 서로 사랑해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아끼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듯이 상대방을 존경하는 것, 존귀하게 여기는 것, 그 가치를 인정해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온 천지만물을 다 만들어서 주셨던 것처럼 내 이웃에게 필요한 것, 내 이웃을 기쁘게 하고 내 이웃이 의지적으로 생활적으로 즐거워하고 행복할 것들을 주는 것, 해주는 것, 말도 이웃에게 힘이 되고 이웃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기분 좋은 말을 해주고 감정적으로나 의지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이웃에게 유익되고 이웃에게 도움이 되고 이웃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이웃에게 힘을 주는 그런 말과 그런 행동과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이웃에게 그 이웃의 행복이 이웃에게 도움 삶에 도움이 된다면 그걸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저는 그렇게 결론내고 싶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 제가 6살 때부터 교회 다니는데 그때는 누구나 다 우리 시대는 다 기독교가 무슨 종교인가 그러면 사랑의 종교라고 거의 일치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기독교는 무슨 종교 물어보면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대답했고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지들끼리 이야기할 때 기독교가 무슨 종교냐면 사랑의 종교라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근데 제가 신학교 입학을 한 다음부터 자꾸 의문이 생겼습니다. 신학교 교수님들 계속해서 하나님 영광, 하나님 영광, 하나님 영광, 아니 영광, 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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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니까 인생의 목적이 우리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는 것이 회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신학교 가면 우리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거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영광의 종교, 뭐 칼빈주의, 무슨 칼, 무슨 뭐 그냥 맨날 그냥 사람의 사랑은 간데온데 없었고 맨날 학만 막 학만 여기 뭐 신학교 총장 지낸 분도 계신데 신학교를 비난하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만은. 또듬 신학교 강의 한 18년 하고 금대를 마쳤습니다만 아무튼 신학하면 뭐 성경을 따지고 신학을 따지다 보면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는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저는 그거 참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45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새 계명을 주느니 새 계명은 신약 성경을 가리키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구약 성경도 주제가 사랑이지만 신약 성경도 주제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사랑하라. 저희 아버님이 한 9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작년 재작년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님 돌아가실 때 지금도 후회되는 것이 아버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 줄을 몰랐고 그걸 그렇게 말할 시간이 없었어요. 너무나 후회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 돌아갈 때는 작정하고 어머님 돌아갈 때는 후회 안 돼도 계속 어머님 고맙습니다. 어머님 사랑합니다. 어머님 미안합니다. 어머님 천국에서 만나면 정말 어머님 잘 모실게요. 뭐 천국에서 잘 모실 일이 있을지 몰라도 아무튼 인사로 계속 어머니 기다리고 어머님 사랑해요. 어머님 사랑해요. 효도 못해서 미안해요. 고마웠습니다. 천국 가서 꼭 만나요. 저만 그러자고 우리 안사람, 우리 아들, 딸, 우리 손자, 손이 다 들고, 야, 네 할아버지, 네 할머니 귀에다가 내가 한 거 똑같이 말아. 그래서 수십 번을 어머니 귀 속에다가 사랑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편해요. 아버님에 대해서는 아직도 후회하는데, 아버님을 더 사랑했을 걸, 아버님을 더 사랑하고 마지막에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했을 걸 후회했었는데, 어머니한테 그나마 그 말 한 것이 훨씬 마음 편한 거예요. 마음 편한 거예요. 사도 요한이 말년에 설교할 때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했다는 말 잘 아시죠? 나이가 거의 100세가 되어서 설교할 힘이 없어서 일어서서 설교할 수 없어서 의자를 갖다 놓은 의자에 앉으셔서 길게 설교 못하셨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짧은 설교 하셨는데 올라서면은 사랑하는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사랑하는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라. 그 세 마디만 하고 내려왔대요. 다음 주에 올라가면 또 똑같은 말씀하셨대요.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지만은 그 심령을 저는 이해합니다. 요한일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의 심령을 이해하고 인생의 마지막에 내 모든 설교 가운데 제일 중요한 설교, 마지막 설교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서로 사랑하는 주제로 말하고 싶은 제 마음이 가졌기 때문에 그 사도 요한의 그 말이 이해가 됩니다. 인생을 의미 있게 살고 후회 없이 죽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서로 사랑하십시오. 가까운 여러분 가족을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한 저와 모든 듣는 이들이 이 말씀을 명심해서 죽을 때까지 또 후회 없이 죽기 위해서라도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